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6월 19일에 US 오픈 골프대회 마지막 날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의 주인공은 북아일랜드 출신의 약관을 갓 넘긴 22살의 로리 맥킬로이였습니다. 그는 US 오픈 역대 최다 언더파 기록인 16언더파 268타로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저는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인들이 골프를 치면서 싱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18홀을 돌면서 한 자릿수로 보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싱글을 한 번이라도 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리 맥킬로이는 2위와 8타 차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보통 골프대회에서 1, 2위의 차이가 한두 타인 것을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다른 선수들보다 잘 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는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선수가 경기 기간 4일 내내 평정심을 잃지 않고 훌륭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는지도 참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의 우승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가정 형편은 골프를 칠 만큼의 여유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홀리우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낡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았고 전역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손님들에게 칵테일을 만들어주고 팁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바텐더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덕분에 로리는 골프를 일찍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홀리우드 골프장까지는 200야드, 약 18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로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매일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로리가 태어난 지 21개월 만에 아버지가 쥐어준 플라스틱 클럽으로 골프공을 치기 시작해서 만 2살이 지나서는 40야드, 약 36m를 날렸습니다. 4살 때는 지역 방송에 나가서 칩샷으로 골프공을 세탁기에 넣는 묘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로리가 집 앞 마당에서 연습을 할 때 사람들이 하도 많이 구경을 와서 아예 담장을 4미터 높이로 쌓기도 했습니다. 아들에게 본격적으로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방 두 칸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스포츠 센터에서 락커룸 청소를 했고 오후에는 골프장에서 그리고 밤에는 다시 럭비 클럽 바에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소위 쓰리잡으로 일주일에 100시간씩 10년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3M 공장에서 야간에 테이프를 박스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유일한 잔소리는 잘난 척하지 마라였습니다. 로리는 골프를 위해서 영재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특별한 과외를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릴 아이 때부터 아버지가 일했던 골프장 코치에게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로리가 코치에게 배우지 못한 정신적인 부분은 전부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골프 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도 모자라서 세 개의 직장을 전전하며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했고 어머니도 야간에 일을 해야 했던 그 마음을 로리가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로리가 우승한 그날은 미국의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로리가 그 부모의 마음을 바르게 기억하는 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골프 선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의 마음보다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할 마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배워야 하는 최고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하고 우리의 태도가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당신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것과 같게 하십시오.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는 그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자신의 멘토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겉만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배우지 아니함만 못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본받는 것은 거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버림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로 로마에로 잡혀온 이후로 그의 삶은 감옥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인데 그 디모데후서를 바울의 유언서 또는 바울의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바울의 투옥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 점점 뚜렷해지자 바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는 옥바라지 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영적인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자신에게 빨리 오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외투 한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웅장한 예배당을 남긴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태도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은 표상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본받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6절에서 11절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또한 7절에서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본체라고 하면 속이 연상되고 형체라고 하면 겉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에 나오는 본체와 형체는 둘 다 몰페를 번역한 같은 의미입니다. 몰페는 본질을 담아 그것을 드러내는 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속이 그러하기 때문에 겉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우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천재 의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는 한동안 병원을 찾아가서 열심히 의사의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의사의 일상을 따라서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의학 용어도 익힐 것입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수술실도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도 눈여겨볼 것이고, 또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직접 해볼지도, 실습을 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천재 의사 역할을 아주 탁월하게 했다고 해도 그가 실제로 의사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배역을 잘한 것을 가지고 실제 의사인 것처럼 생각하고 수술을 하려고 한다면 그는 범죄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배우는 의사의 본체, 즉 몰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재 의사가 되려면 어린 나이에 의대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분야에 관한 한 남다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어야 천재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심장외과 의사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수술을 아주 잘 해내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래야 그가 천재 의사의 본체, 몰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겉만이 아니라 속도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겉과 속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의미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취할 것으로 번역된 하르파그모스는 빼앗길 수 없는 권리, 마땅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스스로 비워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횡행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또 영은 완전하지만 육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 악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되실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종종 이런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오셔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완전히 또한 비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완전한 비움은 불가능합니다. 몇 해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자가 약 2년 가까이 정도 지난 후에 그 후편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100% 다 내려놓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 편에 또 후편을 쓰면 거의 다 내려놓음이라고 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작자는 그 다음 책을 같이 걷기라는 책으로 제목을 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합니다. 인간은 다 결코 자기를 내려놓았다고 해도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종종 정치인들이 마음을 비우고 백의종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겠다고, 양보하며 살겠다고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그러나 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100% 자기를 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의 별책 부록에 고이는 물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인용문을 모은 것입니다. 그 중에 아폴로 15호 조종사 제임스 어윈의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주 속에 달은 얼마나 작습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빛의 속도로 겨우 1.2초 걸립니다. 그러나 우주의 끝은 빛의 속도로 해서 2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윈의 말처럼 인간이 달에 간 것을 대단하게 여기겠지만 그 크신 그 우주를 만드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지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의 끝이 지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라고 한다면 아마 지구에서 달까지는 한 걸음, 아니 한 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주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이해력의 밖에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섬기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거의 하나님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위임된 주권에서 단독적 주권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넘버3에서 넘버2로, 넘버2에서 넘버1으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누구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는 좌절과 절망, 슬픔과 고난이 들어오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날로 그려보면 키는 160cm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외모는 길에서 한번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외모를 지녔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장 저장을 돌아다니면서 칼도 갈아주고 우산도 고쳐주는 삶을 사셨고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다니다가 말았고 몸은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몸무게는 결코 50kg을 넘어본 적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외모는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마 예수님은 틀림없이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까지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재작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드린 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가 자랐던 교회의 교육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자랐던 교회는 주일 예배 때 청장년이 120-130명 정도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여러 명의 교역자를 둘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도사가 오면 그 초등학생들과 중고등부를 함께 맡든지 아니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함께 맡았습니다. 또 당시에 교회가 주는 신수비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육 전도사들이 연초에 오면 연말이면 떠났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교육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표현하기가 좀 민망한데 천한 티가 줄줄 흐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키도 작았고 목소리도 좀 경박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논리에 맞지 않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습니다. 사실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한 후에 신학교를 다녔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그분이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당시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고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분이 전하는 설교를 이해하려면 제가 한참을 정리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따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청년부 모임이 주일 저녁에 있었는데 그때는 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나면 다른 청년들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바르게 설명을 하면 그분의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답답했던 경험을 거의 매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신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신학교이니까 영어 수업 교재가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시험 범위는 요한복음 3장 4장이었고 역보는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쉽다고 하는 굿뉴스 바이블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그분이 얼마나 잘 모르는지 가르치다가 처음에는 갑갑하다가 그 다음에는 화가 나다가 그 다음에는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지방에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에서 목회 연구 과정을 2년을 공부해야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목회 연구 과정 시험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졸업할 때까지 그분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부르셨다는 소명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농촌이든 어촌이든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자란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순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그분이 늘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저는 그분에게 당신은 아니야라고 저는 X표를 쳐놓았습니다. 당신이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한 것이 당시 철없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 어떤 존재라도 아름답고 훌륭하게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대접을 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네가 목수의 아들인데 또 출신이 그렇게 천한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친척들마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왕 인간으로 오실 바에는 왕족은 아니어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로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가 아니면 사도 바울쯤 되는 학력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세련된 모습으로 아주 기공자 타입으로 오시면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고 또 그렇게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남의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고달픈 직장생활,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지치셔서 태풍이 휘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깊은 잠이 드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피곤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셔서 늘 산에서 차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도 잘 아십니다. 또한 주님도 우셨기 때문에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인생이 못이 박힌 것 같이 막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일을 위로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수치심 때문에 종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배워가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는 결코 대충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로리 맥킬로이의 부모는 아들을 골프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세계의 직장을 다니는 것을 감내했고 야간에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로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서 열심히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를 친 지 10년 만에 부모에게 60만 달러짜리 집을 선물했고 그리고 2009년에만 상금으로 56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로리 맥킬로이의 부모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더 많이 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것도 이 세상에 있는 가장 낮은 자들까지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방 한 칸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조롱과 모멸, 채찍에 맞으심과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도 우리 이해력의 한계 너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낮아지심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낮게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시고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상처로 어려워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망과 용기가 되는지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태도를 배우고 주님의 정신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게 하시고 또한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치기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행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